VOA 세계뉴스입니다. 터키에서 23일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7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현지 시각 새벽 4시경 이스탄불 동쪽에서 약 200km 떨어진 디세주 골카야 마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모 4.3의 여진을 포함한 수십 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68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발코니나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람 등이 있어 많은 부상자가 공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지진으로 골카야의 많은 건물이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파괴나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세주에서는 지난 1999년 11월 강진이 발생해 80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또 그해 8월 인근 북서부 지역에선 또 다른 강진으로 17,000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23일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에너지 시설과 병원, 학교 같은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EU는 이와 관련한 법적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이날 조치는 상징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회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나는 유럽의회를 어리석은 백치지원기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베스반 샤크 국제형사사법특사는 2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체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정부기구와 언론, 전담 전범수사관 등이 수집한 러시아의 전범 증거가 광범위하다고 말했습니다. 반샤크 특사는 전범 행위를 문서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공식 혐의를 제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노력을 미국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6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확인하면서 이란이 핵물질 농축 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이란이 2021년 4월부터 나탄지에서 생산된 것 외에도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에 기존 원심분리기 2기를 사용해 최대 60%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 UF6, 6프라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세 나라는 어제 공동 성명에서 이란의 조치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는 24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 전역의 공항과 고속도로가 붐비고 있습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지난 월요일 집계된 여행자 수가 260만 명 이상이라며 이는 2019년 추수감사절보다 10만 명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연방항공청은 지난 화요일 약 4만 8천 건의 비행편이 예약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는 이번 주 미국에서 최소 80km 이상 여행하는 사람이 5,4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5% 높고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선 2% 낮은 전망치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공휴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보통 가장 바쁜 날은 휴일 전인 화요일이나 수요일 혹은 휴일이 지난 일요일입니다. 한편 올해 추수감사절은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의 보편화로 인해 양상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람들이 휴일 기간 앞뒤로 원격근무를 하면서 여행객이 분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미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둔 사우디아라비아가 23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살만 빌 압둘라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22일 이 아르헨티나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 다음 날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과 민간기업, 학생들이 쉬게 된다고 사우디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 축구선수 중 한 명인 리오넬 메시 선수가 소속돼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36경기 모두 무패를 기록한 축구 강대국입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의 역전승은 축구 역사상 최대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승리에 아랍 국가도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두바이 등 주변국들은 아랍의 자존심을 세운 사우디의 승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두바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아 알 맥툼 국왕은 사우디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며 이는 아랍의 기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풍정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불법무기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미 국방장관이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한 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한북 동해안과 평북, 한때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중국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며 타이완과 관련해 매우 호전적인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tinue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가 끝난 이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또한 우리는 공정무역과 공평한 관행, 사이버 절도와 관련해 여전히 중국 정부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압박도 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 장관은 중국의 당대회전으로 여전한 이런 도전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들이 당대회 이후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양자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분명히 하고 그 이익을 보호하고 확보하며 향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Xi Jinping that I thought they had an obligation to attempt to make it clear to
이어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서면 우리 입장에선 추가적인 특정 방어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이 북한 불법무기 프로그램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미 국방장관이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날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웨이 부장과 만나 미중 국방관계와 역내와 세계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웨이 부장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결의들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포럼 일명 샹그릴라 대화 이후 5개월 만으로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군사 도발 수비를 높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웨이 부장에게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세계 공동성명 사례 그리고 6개의 보장 지침에 따라 판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더 이상의 불안정 조장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군의 군용기들이 위험한 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든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의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어떻게 반대하는지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웨이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위기 관리를 위한 양국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발해 거친 표현을 담은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안보리 분열상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한편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을 예고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21일 미국의 사촉 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걸고 드는 공개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가 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한국이 벌려놓고 있는 군사 연습들과 무력 증강에 대해선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가 종료된 뒤 미국 등 14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별도의 공동성명을 장외해서 발표한 데 대해서도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역스러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겁먹고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험담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를 시비질하는 데 대해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 17형 ICBM에 대응해 21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논의를 마쳤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지만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한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중러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빚어지고 있는 안보리의 분열상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대외에 선전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이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김 부부장이 조롱 섞인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지금 안보리가 무력화된 거를 김여정이 나서가지고 조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북한의 행보에 앞으로 거침이 없을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북한은 올해만 ICBM을 8차례 시험 발사했고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0차례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러의 반대로 번번이 공동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중러가 안보리 무대에서 미국 책임론을 내세워 북한을 방어해주고 북한은 중러의 이런 입장을 보강하는 선전전을 펴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언론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김 부부장이 자신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건 지난 8월 윤석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담화는 또 지난 20일자로 발표된 최선희 외무상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비난 담화에 이어 나온 겁니다. 담화의 주체가 북한의 대미, 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부부장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도발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도발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추가적인 그러한 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주요 인사의 담화 후 실제 도발을 감행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은 김 부부장의 8월 담화 뒤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고 연례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과 미한일 정상공동성명 등을 계기로 이례적으로 도발의 빈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3일 박정천 노동당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 담화 발표 직후 ICBM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세 발을 쐈습니다. 지난 17일 최 외무상이 미한일 정상들의 대북공조 강화 방침을 비난하며 맹렬한 대응을 언급한 담화를 낸 직후엔 SRBM 한 발을 쐈고 이어 다음 날엔 화성 17형을 발사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초강경 대응을 언급한 데 주목하면서 최 외무상에 이은 김 부부장의 등장이 고강도 전략 도발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남은 건 사실은 추가 ICBM 발사는 물론이니와 핵실험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적 필요성보다는 대미 압박 또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주력하도록 하는 정치적 목적이 훨씬 크거든요. 따라서 지금 계속적 차원보다는 정책 타이밍을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꺾이는 이른바 정주년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날을 계기로 또다시 ICBM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영국은 22일 중국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캐롤라인 윌슨 주중 영국 대사는 22일 트위터에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심각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대사는 이어 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영국의 우려와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날 윌슨 대사와 류 대표의 만남에 대해 별도의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고 그 결과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선회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영내 위협과 관련해선 한국, 일본과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행동과 그 영향에 대해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certainly been very vocal about our destabilizing impact.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계속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웨이펑 허 중국 국방부장과의 만남에서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과 웨이펑 허 부장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관한 우려를 전했으며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현행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영내 위협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일본, 한국과 양자 간 그리고 3자 간의 소통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ertainly are in constant communication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북한의 연쇄적 도발이 있을 때면 항상 한국, 일본과 연락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의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We continue to monitor the destabilizing actions that North Korea has taken.
싱 부대변인은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안정을 해치는 행동들을 감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 본토를 무엇인가 타격할 수 있느냐는 특정 주제에 관해서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정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만약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3일 한국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2주년 전투영웅 추모식과 전승 기념식에서 성준 인사복지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군은 연평도 포격전의 영웅들이 보여준 필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12년 전 오늘 연평도의 모든 해병대 장병과 군무원들은 승리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의 영웅이었다며 그날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전을 보고하는 호국 충성 해병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0년 11월 23일 남북 간 사이에 벌어진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아 전투 영웅인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을 기리고 서북도서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한반도 등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의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서 태평양 전구의 주요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 출범식에 참석해 영내 위협의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The most consequential theater with four of the five identified national security threats.
아퀼리노 사령관은 태평양 전구는 중국, 러시아, 북한,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등 미국의 5대 안보 위협 가운데 넷이 몰려있는 가장 중요한 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구는 미국이 맡아야 할 가장 도전적인 전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우주군은 이날 201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는 이미 태평양 해병대 사령부, 태평양 함대 사령부, 태평양 육군 사령부, 태평양 공군 사령부 등의 구성군 사령부가 있으며 우주군은 다섯 번째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챈스 설즈먼 미 우주군 사령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해당 부대가 지역 전투 사령부에 배속되는 첫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first Space Force service component to stand up in a regional combatant command.
설즈먼 사령관은 미국 국방 전략 보고서가 지칭하듯이 중국이 추격하는 도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억지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주군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설즈먼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초대 우주군 구성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앤서니 마스탈리어 준장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내 다른 구성군 사령부에 우주 연계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 유엔 대표부는 조만간 성명 초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2일 대북 의장 성명과 관련한 BOA 질의에 미국의 의장 성명 초안이 곧 안보리와 공유될 것이고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의장 성명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미국이 성명 초안을 작성해 다른 이사국들과 논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2년엔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를 의장 명의로 규탄했으며 2010년과 2009년엔 한국 천안함 폭침과 광명성 2호 발사 등에 각각 의장 성명을 냈습니다.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두 성명 모두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장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의장 성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의장 성명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시 의장 성명을 제안한 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1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지난 5월 표결에 붙인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추구해야 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다는 차원에서 3월 24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의장 성명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힌 다른 이사국의 주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한국이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정책을 설명했고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와 한국 외교부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시아협력 동반자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OSCE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에 집중해 OSCE의 신뢰 안보 구축 조치 경험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SCE에 따르면 함상욱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 대사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우리의 자유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자유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 너머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함 대사는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하고 실질적인 과정에 착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우리는 변함없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OSCE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자들이 담대한 구상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과 OSCE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규모의 도발을 지속 중인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도 담대한 구상 추진을 통해 북한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OSCE 회원국들은 최근 한반도와 유럽이 핵 위협,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신뢰 안보 구축 조치의 위반 등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OSCE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와 한국과 OSCE 간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OSCE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특히 OSCE의 신뢰 안보 구축 조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내용을 논의한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OSCE의 신뢰 안보 구축 조치는 회원국들의 전투력과 군사 행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OSCE는 1975년 헬싱키 의정서를 시작으로 1986년 스톡홀름 문서, 1990년대 비엔나 문서 등을 통해 각 회원국의 상호 정보 교환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나 올손 브랑 주 OSCE 스웨덴 대사 겸 아시아협력 동반자 그룹 의장은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랑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OSCE와 그 너머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며 책임 규명 기재뿐 아니라 신뢰 안보 구축 조치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덤 할라친스키 주 OSCE 폴란드 대사는 신뢰 안보 구축 조치와 관련한 OSCE의 경험과 의견이 모든 문제에 대한 묘책이 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교훈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 안보 구축 조치가 냉전 이후 유럽의 전례 없는 안정기에 기여했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툴라 욜라 OSCE 분쟁 예방 담당 국장은 신뢰 안보 구축 조치의 강력한 이행을 위해서는 합의된 조항에 대한 서명국들의 이행과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과 대서양 국가 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57개 회원국 협력기구인 OSCE는 매년 한국, 일본, 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등 아시아 협력 동반자 그룹과 각각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없다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1일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제59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하라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핵실험이나 다른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결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북한의 국제사회의 핵통제 조치를 받아들이고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운반 시스템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추가 의정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하는 것을 포함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안전협정을 준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겨냥하는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유지돼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유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자와 정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든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제59차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준비위원회를 열고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핵실험 종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로 전 세계 300여 곳에 핵실험 국제 감시 체제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5개국이 CTBT에 서명했고 172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진 않았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핵기술을 보유한 44나라가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 나라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국제시민사회단체 13곳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보호책임 글로벌 센터는 21일 국제인권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 13개 단체가 서명한 이 성명은 지난 18일 막을 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기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공동성명들을 평가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 즉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추가적으로 안보리에서 브리핑을 할 것을 촉구한 점을 특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안보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에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식 회의를 개최했지만 2020년 12월과 2021년에는 기타 안건으로 비공개 협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됐다며 공식 회의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2014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년에도 미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다가 2020년과 2021년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지난달 2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진행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6일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63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으며 한국도 4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이 23일 서울에 있는 6.25 국군포로 가족회 사무실을 방문해 한국전쟁 국군포로 가족 단체를 만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손명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연좌제 속 차별을 겪었다며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데 북한에선 국군포로 유해 송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엔에서 나선다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에게 훈장이라도 수여해주면 아픈 상처가 풀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희넌 소장은 국군포로 문제가 지난 70년간 왜 해결이 되지 못했는지 매우 가슴 아프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한국 정부와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과 북한군은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했는데 당시 유엔군은 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 명으로 추정했지만 북한군이 최종 인도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해 상당수가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성환 거부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계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 당국이 2021년 7월 5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조율했고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감금, 강제노동, 처형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탈북민과 북한 국경 내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수는 63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229명이었던 2020년과 1047명을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 국경 조치가 탈북민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결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것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 파견된 2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 녀석은 인신매매와 저임금의 강제노동에 계속 취약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는 이들을 인신매매와 폭력 피해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북한 노동자 송환 거부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 특히 여성에 대해 계속되는 착취에 주목하며 중국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하위 3등급 국가로 계속 지정할 것을 의원들과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런 지정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된 2000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110조항에 기술된 정부 지원의 강제노동 문제를 다루는 조치를 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업체와 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제재 대상에 올리며 국무부의 담당 부처는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북한 정부의 해외 자금 조달 계획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단속 작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임명도 촉구하면서 북한 인권특사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 남성과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해 자녀들이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엔 미사일 지원 시설에서 가까운 곳을 발사 장소로 택했는데 이번엔 약 4km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하면서 작전 반경을 넓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곳은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북한의 ICBM 발사 장면을 과거 위성사진에 찍힌 이 일대 주변 지형과 도로 형태와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발사 당시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서 있던 곳은 커브길 형태의 도로였는데 약간 휘어진 듯한 이 지점 도로와 닮았습니다. 또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길이 꺾인 형태가 유사하고 발사 장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밭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점 등은 이곳이 같은 장소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도 이것을 발사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발사 당일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지점에 생긴 검은 점에 그을린 흔적이라는 표식을 달았습니다. 이런 흔적은 전날까지 없던 것으로 이날 위성사진 촬영 직전 발사된 ICBM이 화염을 뿜을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슈말러 선임 연구원은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한 동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장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이 지점을 ICBM 발사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콜린 즈위코 기자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를 연결하는 도로 한 지점을 지난 3일 발사 장소로 특정했습니다. 이 지점은 이번에 발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서쪽으로 불과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즈위코 기자는 4일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통해 이 지점에 검은색 그을린 흔적이 나타나며 이후 하얀색 물체로 덮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얀색 물체는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볼 수 있는데 포장 공사로 인해 도로 색깔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인지 단순히 길 위에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3일과 18일 모두 순안공항의 민간과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에 이동식 발사 차량을 세운 뒤 ICBM을 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순안공항의 남쪽 지대를 ICBM 발사 장소로 택한 바 있습니다.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이 자리한 곳으로 BOE는 당시 북한이 이 시설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발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발사 장소가 순안공항 터미널과 여객기 계류장 등 민간 시설과 과도하게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발사 실패 시 파편이 주변에 계류 중인 항공기나 터미널 혹은 공항 인근 주거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동식 발사 차량의 기동성이 떨어져 미사일 지원 시설 인근에서 발사하느라 공항 민간 시설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사 장소에서 이번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는 직선 기준으로 약 4km, 길을 따라 이동할 경우 약 4.8km로 공항 터미널 건물이나 여객기 계류장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또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을 기준으론 길을 따라 약 6km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이동식 발사 차량 운용 범위도 이전보다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한북 동해안과 평북 한때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5도, 낮 14도, 양덕 아침 0도, 낮 12도, 신의주 아침 3도, 낮 11도, 구성 아침 1도, 낮 1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7도, 강계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희천 아침 1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13도, 개성 아침 2도, 낮 14도, 사리원 아침 2도, 낮 14도, 신계 아침 1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4도, 낮 16도, 심포 아침 5도, 낮 13도, 장전 아침 6도, 낮 16도, 평강 아침 0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3도, 낮 15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7도, 청진 아침 4도, 낮 10도, 김책 아침 3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4도, 낮 7도, 김영권 아침 영하 6도, 낮 8도, 삼지연 아침 영하 6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1월 24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500명 이상의 니카라과 개인과 그 가족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니카라과 정부 요인 등에 대해 미 대통령 행정명령 10309호에 따라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받는 이들은 니카라과 국립경찰과 교도소 관리, 판사와 검사, 고등교육 관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탄압 부패에 관련된 민간인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니카라과 정부 인사와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의 학대를 조장하는 그 누구도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니카라과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 관련 조치 등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제재 조치는 니카라과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 미국의 노력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니카라과 정권은 시민사회를 위한 공간을 폐쇄하고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늘리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런 니카라과 정권의 탄압이 가속화되면서 미국도 대응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거나 이웃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들은 그들의 정치와 경제, 무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니카라과의 광업총국과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의 측근인 레이날도 그레고리오 레닌 세르나 후아레스를 제재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니카라과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고 정치범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거듭 촉구하며 니카라과 시민공간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도구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23일 우크라이나 기관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재개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 공습으로 수도 크이우에서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올렉시 쿨레바 크이우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대다수 전기 공급이 차단됐으며 남부 지역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간인을 살해하고 민간 사회기관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긴급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며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가 23일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에너지 시설과 병원, 학교 같은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EU는 이와 관련한 법적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이날 조치는 상징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회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나는 유럽의회를 어리석은 백치지원기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베스반 샤크 국제형사사법특사는 2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체계적인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정부기구와 언론, 전단 전범수사관 등이 수집한 러시아의 전범 증거가 광범위하다고 말했습니다. 반샤크 특사는 전범 행위를 문서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공식 혐의를 제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노력을 미국이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직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란이 6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확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확인하면서 이란이 핵물질 농축 능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이란이 2021년 4월부터 나탄지에서 생산된 것 외에도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에 기존 원심 분리기 두 개를 사용해 최대 60%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 UF6, 6브라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세 나라는 어제 공동성명에서 이란의 조치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일본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유력 우승 후보인 독일을 2-1로 꺾었습니다. 23일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2조 경기에서 전반 33분 독일 일카이 귄두안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일본에 내리 두 골을 내주면서 이날 경기 승자는 일본에게 돌아갔습니다.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를 역전승으로 꺾고 이변을 일으킨 이후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날 스페인과 코스타리카 팀의 경기는 스페인이 7골을 넣으며 완승했습니다. 24일은 한국과 우루과이 팀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남미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둔 사우디아라비아가 23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살만 빌 압둘라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22일 아르헨티나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 다음 날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공무원과 민간기업, 학생들이 쉬게 된다고 사우디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리오넬 메시 선수가 소속돼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36경기 모두 무패를 기록한 축구 강국입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의 역전승은 축구 역사상 최대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승리에 아랍 국가도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두바이 등 주변국들은 아랍의 자존심을 세운 사우디의 승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두바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라시아 알막툼 국왕은 사우디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며 이는 아랍의 기쁨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미국 내 보건의료 대응을 이끌었던 파우치 소장은 퇴임을 앞두고 20일 백악관에서 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13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이 투여된 뒤 백신 접종자들이 안전함을 나타내는 분명하고도 광범위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이터를 보면 심각한 질병과 사망 예방에 백신의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이 당파적 논의의 대상이 된 데 대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만 분열과 이념적 차이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